저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보와 또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주보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가시는데 제가 지난 주에 이제 생각했던 설교해야겠다는 내용과 또 중간에 또 내용이 달라져서 오늘 본문과 내용이 주보에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안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국. 예. 그렇죠.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그 천국, Kingdom of Heaven이 바로 곧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근데 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사후 세계로서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의 천국 말고 우리가 이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워왔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한 가지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와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생애라고 하죠.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 예, Proclaim the Kingdom of God.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 Teach the Kingdom of God.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 Display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로 가셨죠.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이라고 불리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딱 공생일을 시작하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전파하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 말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비하면서 선포했던 말과 정확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와 예수님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의 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과 암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구원자가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높이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그들의 관념이나 그들의 어떤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얼굴을 갖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가 볼 수 있는 실체의 그 얼굴을 갖게 된 것이죠.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첫 세대의 복음 전도자들 예를 들면 베드로나 사도들이겠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익혀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 이 나라들이 움직이는 방식과 사람들과의 있는 어떤 논리들과 방식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셔야 됐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우리 이 땅에서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상석에 앉는 자가 높은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가르침들을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유대인들이 그때 모여서 율법을 읽고 토라를 읽고 했던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집에 들어가서도 가르치셨어요. 집에서 식사하시면서도 가르치셨고 산에 올라가서도 가르치시고 바다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기도 하면서 꼭 함께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약함도 없고 악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고치고 또 살리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죄나 이런 것들을 고발할 증거가 된다는 고발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까지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가르치시고 어디서든지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 전반은 하나님 나라 선포, 가르침, 보여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완전 이질적인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이 두 공동체에서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의 문화적인 갈등, 살아온 방식의 차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념의 차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정결법이 있고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대한 율법들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먹으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돼지가 있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 쪽에 계신 분들이 식사를 오늘 사모님이 이방인 사모님이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짜장을 먹잖아요. 그 짜장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 앉아 계신 유대인 우리 박 권사님께서 식사를 하려고 고기를 딱 씹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소고기야? 돼지인데 돼지? 야 이런 걸 어떻게 먹어? 하면서 이제 뱉는 거죠. 탓탓 하면서 뱉는 거. 이런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어? 야 갖다 치워. 그러면 이방인 사모님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기분이 나쁘죠. 야 먹는 게 뭐야? 맛있기만 하면 되지 뭐가 중요해? 야 참 대단한 사람 낫네. 아주 그냥 자기들만 거룩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이 일어난 거죠. 유대인들은 아이 돼지고기를 먹는 더러운 것들 막 부정한 것들 막 이러고 이방인들은 자기들만 거룩하고 어? 야 너희들이 대단해 그렇게 대단해? 그래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싸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예상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말 잘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이제 추측해 보면서 이제 잘 설명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 잘 못 살리겠네요. 예.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로마서 14장 15절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고 먹지 않고 무엇을 마시고 마시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너의 형제를 근심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지고 너의 형제를 낙심시키기에는 너의 형제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형제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예수님 자리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던 예수님 자리의 가치를 가진 형제 자매들인데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고작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낙심을 시키고 실망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과 그동안 지키는 그 음식에 대한 규례들, 정결법들 다 잘못됐어. 갖다 버려 이제 쓸모없어. 이런 말은 또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하게 생각해왔고 열심으로 지켜왔던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가 지키면 안 돼. 너가 너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고 너같이 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너와 같지 않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다,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에는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Righteousness라고 하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에는 법정적인 의미의 의의가 있고 관계적인 의미의 의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의 이 문맥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 관계적인 의미로서의 의의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는 이 관계적인 의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관계적인 의미에서 의의는 뭐냐면 우리가 관계에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그다음에 뭐 남편과 아내, 그다음에 고용주와 노동자 이런 사이의 관계에서 각자 져야 되는 의무들이 있죠. 이 의무들을 서로 잘 이행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평강의 상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 그 의무를 저버리면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했는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불의한 자식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하지 않고 방임하거나 그랬다면 그 부모는 불의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계적인 의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적인 의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의로우셨어요. 신실하셨어요. 우리에게 늘 선하게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불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를 드려야 되는 때가 된 것이죠.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의를 드려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관계적인 의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가 이 계명이 많은데 뭐가 제일 큽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향한 관계적인 의를 다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향한 관계적인 의를 다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에서 봤던 것처럼 로마서 15절에서 봤던 것처럼 음식을 가지고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일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십자가, 여기 우리도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로축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위를 향한 의와 관계적인 의와 옆을 향한 관계적인 의가 온전히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 또 하나님 나라에 드러나는 특징이죠. 평강, peace. 여기서 이제 평강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에이레네. 이 단어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peace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마음의 평강, 개인적인 건강 또는 뭐 쉼이나 잠잠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눈에 띄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이 에이레네는 사람 사이의 조화와 일치와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wholeness라는 단어가 있죠. wholeness. 이 전체, 전부, 이 단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wholeness라는 관점 안에서의 평강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전체적인 것,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로서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배격하는 것이죠.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잘 되는 것. 너와 내가 같이 잘 되는 그것으로 이루는 평강. 함께함, 연합으로 발생되는 평강이 바로 이 에이레네의 평강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제 수업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좀 새로운 걸 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인스트럭터, 이제 교수님들을 두 분을 제가 모시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우리 진영호 목사님, 제가 이제 스승님으로 모시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김민정 목사님 아시죠? 예. 김민정 목사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정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책을 많이 쓰셨어요. 한 20권 정도 제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감춰진 은혜, 선악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선악과에 대한 책이에요.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이제 그것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선악과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거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 기사와 같이 나오는 부분인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약간 좀 믿음으로 약간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일들과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들,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이 왜 있을까? 왜 선악과가 있었을까? 선악과를 먹으면 왜 안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잘 하지 않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이해를 좀 넓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만 선악을 아셔야 됩니까? 우리는 선악을 알면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선악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악을 알면 안 되는 것일까?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선악은 잘못된 선악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선악.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겨난 선악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 선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은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고 계획하셨던 선악과 다른 왜곡되어 있는 뒤틀린 선악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제 태초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악과 아담의 선악과 하와의 선악 이 세 가지 선악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선악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이 선악의 기준들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00명이 있으면 그 방 안에 100개의 선악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선악의 기준이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우리의 유불리를 기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선악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선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 역사, 우리 인간 역사를 보면 다 그 갈등과 싸움들이 각자가 가진 선악의 기준들이 부딪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상 전쟁이 그친 날이 단 하루도 없다 그러잖아요. 세상 어딘가에서는 전쟁, 싸움이 항상 있었다. 아무런 싸움이 없었던 날이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런 것이죠. 각자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다 보니 서로가 싸우게 되는 것이고 갈등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기준된 선악을 가지고 타인과 투쟁합니다. 결국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일어난 일은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내가 끌어낸 다음에 내가 거기 앉은 거예요. 내 마음의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잠깐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회에서, 이런 인간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 에이레네의 평강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너와 내가 함께 누리는 평강, 너와 나의 왜곡된 선악, 잘못되고 뒤틀린 선악이 부딪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악만이 주장하는 공동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평강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조이, 기쁨, 희락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이 조이 또한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새로운 의미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보면 카라라는 단어가 이 조이라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카라? 걸그룹 옛날에 걸그룹에 카라라는 그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죠. 우리 또 연예부 기자들 계시고 잘 아실 텐데 카라라는 단어는 조이라는 뜻입니다. 네,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The awareness of God's grace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aware 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인지하는 거죠. 인식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뭐였냐면 joy because of grace. 은혜 때문에 기쁨. 은혜로 인한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인지함으로써 은혜로부터 파생되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1차원적인 육체의 기쁨, 뭐 쾌락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써 우리 안에 생겨나는 기쁨.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공동체는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서로 은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써 서로 안에 기쁨을 막 일으켜야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동체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장 21절에 제가 세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기도를. 근데 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셨던 제자들 있죠. 72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자신들이 했던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세번역입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72사람이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기쁨에 차서 돌아온 거예요. 기쁨에 차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수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되니까 그냥 귀신들이 그냥 알아서 막 나가더라고요. 막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 안에도 기쁨이 가득 찼던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왔다고 할 때 그 기쁨이란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였습니다. 은혜로 기쁨이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많이 이제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많이 없는데 그 다른 교회들 보면 간증 집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로님들이나 어떤 권사님들이 이제 다니시면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들을 좀 간증하시는 집회도 있습니다. 간증은 좋은 것이죠.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간증은 어떤 간증입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렇게나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되게 해주셨다라는 식의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인 것처럼 오해되는 때가 있습니다. 간증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간증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간증은 아닙니다. 간증은 말 그대로 테스티파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내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지독한 고난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광야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이 광야가 끝나고 결국엔 내가 이런 승리,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섬세하게 들려주시는 작고 세미한 음성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몇 번을 떨어졌는지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도전하는 것, 이것도 간증입니다. 제가 사수 만에 뭐 사실 합격했습니다 그때만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수 때도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는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렇게 잘되게 해주셨어 도 있지만 나 아직 이렇게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해 라는 간증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야,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겠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오는 기쁨.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넘쳐나야 됩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사소한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 안에 기쁨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중보기도 학교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신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듣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그 듣는데 너무 그냥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쁨에 파묻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와 평강과 기쁨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가 내가 먹으면 안 되지만 먹을 수도 있는 자유, 내가 먹었지만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먹고 먹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돼야 됩니다. 이런 자유를 가지고 내가 다른 것들을 자유롭게 막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이 자유를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공동체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안 하는 것이 자유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는 것이 자유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 가지를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럼으로써 세워지는 관계적인 의.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은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이 평강을 누리는 부분이 아닌 전체로 누리는 것. 너와 내가 함께 누리는 평안입니다. 기쁨은 서로의 삶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촉발되는 기쁨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와 평강과 또 희락,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